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 이래가 거의 참해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참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참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참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우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밀어라.
위기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바울과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으로의 여행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묵상했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결박과 환난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음을 성령의 가르침을 통하여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고백까지 하였습니다. 이 예루살렘으로의 여행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 것이라고 하여도 마지막 만남이 될 것이라는 바울의 고백은 배웅 나온 성도들에게 더욱 근심이 되고 애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광경을 성령께서는 선교사 바울을 통하여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까지 그리고 그 당시 땅끝이라고 할 수 있는 서바나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는 계획 속에 이루어진 여행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드디어 바울 일행은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 일행을 기쁨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선교 보고를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가려고 애썼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가 하나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이방 교회 여러 지도자들을 데리고 온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구제 헌금을 마련해 온 이방 교회 지도자들과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을 서로 만나게 함으로 비록 율법에 대한 견해 차이는 있어도 교회는 하나이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나눌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보여준 기쁨의 영접과 그 모든 만남의 과정에서 바울은 교회가 하나라는 사실을 이방 교회 지도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선교 보고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로 있었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장로들을 만나 그동안 이방인들을 향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에 대한 것을 보고를 하였던 것입니다. 어제 주일 오후 예배 때 양용순 선교사님의 선교 보고를 통해서 튀르키예에 있는 수양관에서 전주 제자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에 대한 보고처럼 말입니다. 우리들은 여기에서 기도하고 물질 후원을 한 것이 8,500만 명이 되는 튀르키예의 한 모퉁이에서 어떻게 성령께서 역사하셨는지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2년 전보다 1,500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전체 기독교인들이 만 명 정도 되었다는 이 놀라운 소식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이 열매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사 바울의 선교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들도 어제 주일 오후에 그랬을 것입니다. 튀르키예 수양관 사역이 자기 일처럼 느껴지고 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그 결과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이나 지도자들이 바울의 일행을 기쁘게 영접했다는 것은 그 당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입니까? 바울에 대한 오해가 예루살렘 교회 안에 파다하게 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 20절, 21절 내용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도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로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담을 그들이 들었도다. 바울을 헐뜯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거짓 소문을 퍼뜨린 것입니다. 바울이 전도할 때에 할례를 받지 말고 유대인들도 절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한 것입니다. 거짓 소문과는 상관없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바울의 전도와 가르침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지만은 그것과 함께 율법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방교회를 개척하면서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고 율법을 지킬 의무가 없다고 하면서 구원받기 위한 조건으로 율법의 종이 될 필요가 없다고 하니 유대인 성도들은 섭섭하고 아마 좀 괴로웠을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바울에 대한 거짓 소문을 퍼뜨리니 당연히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이 오해한 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받지 말고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한마디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방인들에게만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 말도 바울이 한 말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예루살렘 총회에서 모든 장로들이 결정한 내용입니다. 옛날이나 오늘이나 먹이를 찾아다니며 우는 사자처럼 날뛰는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거짓말로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나누고 찢으려고 하는 사단의 사단과 마귀들은 우리들은 기도하면서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나와 다른 견해차가 있는 사람이라도 기꺼이 용납하고 포용하는 아량도 우리가 함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거짓 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설렁거렸지만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은 그 소문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바울을 신뢰한 것입니다. 그들은 큰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지도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색안경을 끼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소문에 의해서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적인 판단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울과 야고보는 서로 다른 견해 차이가 있었습니다. 둘 다 같은 할례자였습니다. 둘 다 율법을 지키는 자였습니다. 바울은 이방에 가서 율법에서 자유한 사람으로 율법에 매이지 않고 가르치고 전도했습니다. 야고보는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다고 분명히 얘기했지만은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자기 자녀들에게도 할례를 주었습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또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바울과 야고보는 복음에는 하나가 되었지만 복음 아닌 세부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견해 차이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는 바울을 아꼈고 바울 역시 야고보를 아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만 같으면 견해차를 극복할 수 있고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된다면 서로 기꺼이 받아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는 기본 복음의 노선에 차이가 없다면 사소한 부분에 있어서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26절에 보시면 바울에게서 의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양보하고 타협하는 모습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26절입니다. 바울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은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22절의 말씀처럼 그러면 어찌할꼬 였습니다. 바울 편을 들자니 성도들의 오해를 씻어줄 길이 없고 성도들의 편을 들자니 바울에게 큰 상처를 줄 것 같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대부분 율법주의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조금이라도 율법을 과소평가하는 말을 참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만일 바울을 무조건 두둔한다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는 참 난처한 상황인 것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바울과 상의한 내용이 21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제안한 내용은 나시린의 서약처럼 율법을 지키는 사람으로 머리를 깎고 며칠 동안 성전에서 지내면서 마치 율법의 종이 된 것처럼 행동하면 어떻겠냐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이 제안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입장에 놓였어요. 왜입니까? 이방교회 장로들과 함께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방인들은 율법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보는 바울은 목숨을 내놓고라도 양보와 타협은 할 수 없는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양보와 타협을 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바울이 양보한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양보를 할 때가 있어요. 무엇보다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중대한 것을 양보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나시린에 서약을 하고 머리를 깎고 성전에 들어가기로 했지만은 예수님의 복음을 양보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자신의 믿음과 변하지 않는 복음을 양보한 것은 아닙니다. 복음과 하나님의 진리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바울은 자신이 양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자신의 고집대로 밀어붙였다가는 예루살렘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은 교회가 평안하기를 바랬습니다. 하나님의 몸띈 교회의 평화가 깨지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자신은 약간의 오해를 받을 망정 수많은 양떼가 어려움을 겪고 교회가 시험에 빠지고 교회 지도자들이 난처한 입장에 놓이게 된다는 것을 바울은 원치 않았다는 말입니다.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머리를 깎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바울이 체포되는 것을 봅니다. 교회의 장로들과 바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사건이 터집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이 아니라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사건을 일으켰어요.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아시아에서 선교할 때에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핍박하고 바울을 쫓아내고 나중에는 바울을 돌로 쳐서 실신 상태로 빠뜨리기도 했고 바울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민 사람들인데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왔다가 바울을 본 것 같습니다. 그들은 거짓말을 늘어놓았어요. 28절 내용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로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여러분 이 내용이 다 거짓말입니다. 이 거짓말로 삽시간에 소동이 일어났어요. 바울이 최대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사탄은 참말과 거짓말을 분별하지 못하는 군중의 기질을 이용합니다. 사탄이 군중의 기질을 이용해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피 흘리고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는지 모릅니다. 바울이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로마의 천부장을 보내서 바울을 이끌어냅니다. 35절 3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갑니다. 바울을 폭행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죽일 것 같으니까 로마의 군인들이 바울을 어깨에 메고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가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바울에게 어려운 상황을 허락하신 걸까요? 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이 체포되어 긴 세월을 감옥에서 보낸 것처럼 가끔 우리에게도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